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밀레니얼의 시사친구 듣똥라 8월 1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뭐하고 살았어요? 그동안?
저는 원희 찍고.
그러니까 요새 이지상 기자랑 네. 많이 같이 다니시더라고요.
네. 아, 또 그러네요. 그게 또 그렇게 촬영을 하다 보니까 팟캐스트 방송도 같이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이지상 기자랑.
부럽네요.
어떻게 지내시나요? 요즘 바빠 보이시던데.
저도 이제 요새 이제 혼자 각개전투 하면서 열심히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갈 때 아직 안 나왔겠구나. 제가 또 유튜브를 또 찍고 있는 게 있거든요.
복권 좀 긁으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 제가 저희 문화센터 그 코너 있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제가 따로 클래스를 하나 열었습니다. 홈클래스라고.
홈클.
네, 그래서 저희가 좀 요새 좀 뜨는 물건들에 대한 것을 약간 역사적인 맥락을 쫙 한번 풀어주고 거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거리들을 일상의 사물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열어보는 생각할 거리를 열어보는 뭐 그런 코너를 제가 홈클에서 이번에 한번 열어보려고 해요.
네.
그 첫 번째 편이 복권이고요.
네.
네, 복권 요새 많이 긁잖아요.
네네.
제 친구 중에서는 뭐 이제 일주일에 복권을 약간 부적처럼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을 버티는 친구들도 많고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주제를 복권으로 정해봤는데
네.
재밌을 거예요 아마.
재밌을 거예요.
아, 왜 이렇게 확신이 없죠? 왜 이렇게 확신이 없죠? 아, 진짜 재밌습니다. 진짜 네. 재밌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방송은 저희 또 한참 요새 비가 엄청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마는 맞는 거죠?
장마는 맞대요.
아유.
지금 역대 최장 장마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또 기후변화랑 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전문가들의 지적도 잇따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듣똥라에서 한번 다루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누구 불렀을 것 같아요, 이현 기자?
뭐, 뻔하죠.
네.
기후 덕후, 네, 날씨 덕후,
날씨 덕후. 네. 김정현 기자를 네. 이제 모시고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고요. 김정현 기자 이야기를 나눈 뒤에는 저희가 또 아주 유익한 방송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듣똥라랑 되게 잘 맞는 광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NGO 단체죠. Save the Children에서 먼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지난 6월에 그 아동학대 관련해서 방송을 만든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방송과 좀 연결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민법에 명시된 이 부모 징계권 문제와 또 아동 체벌 관련한 이야기를 Save the Children에서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방송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공지사항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바로 김정현 기자랑 같이 방송 시작해보겠습니다. 듣똥라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팟빵 오디오 클립에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듣똥라 유튜브 채널에서는 유튜브 온리 콘텐츠가 올라가니까 꼭 놀러와주세요. 콘텐츠 제작 지원하고 싶은 분은 팟빵에서 정기 후원과 일시 후원 하실 수 있고요. 광고 제휴 문의는 공식 이메일인 smarter@중앙.co.kr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립니다.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 계정도 있는 거 아시죠? 놀러오세요.
네, 그러면은 우리 또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 김정현 기자 한번 불러볼까요? 네. 김정현 기자, 안녕하세요.
김정현 기자, 나와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앙일보 환경팀 기자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반갑습니다. 오랜만, 진짜 오랜만이에요.
또 불러주셔서
두 분은
감사합니다.
그래도 원에스 프로젝트 때
진짜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죠.
저는 호주산 뿔 이후 처음이네요.
1년, 아 1월에
나왔던
프로젝트 때도 있고 맞아요. 아,
요새 어때요? 요새 좀 많이 바쁘죠? 날씨가 또
날씨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원래는 다 쓰진 않거든요. 아침에 썼던 기사와 대동소이하게 오후 날씨 예보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뭐 하나를 쓰면 오후에 나와도 아침에 샀던 거랑 똑같네 하고 그 다음날 날씨 기사를 쓰면 되는데 요새는 아침과 오후에 예보가 바뀌는 경우도 많고 강수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았고 강수 지역이 바뀌는 경우도 너무 많았어서 그리고 또 밤에 비가 많이 오니까 하루에 날씨 기사를 몇 개씩 쓰면서 맹렬한 몇 주를 보냈습니다.
아, 진짜로 제가 오프닝 때 이야기했지만 올해가 이제 역대 최장 장마
맞아요.
기간을 기록했다고 뉴스에서 봤어요.
기록을 지금도 깨고 있습니다.
지금도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공식적으로는 제주랑 남부는 끝이 났고요.
네.
중부만 지속이 되고 있는데 중부는 8월 16일에 끝나요. 그러면은 지금 16일까지라고 하면 54일이라서 최장이고요. 녹음을 하고 있는 14일 기준으로도 52일로 최장이에요. 이미 최고 기록인 49일을 깨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비가 정말 오래 그리고 정말 많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좀 언제부터 장마가 시작됐고 좀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김정영 기자가 방송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브리핑해 주시면 어떨까요?
뭐 통상적으로 여름으로 넘어갈 때 한 5월, 6월 지금부터 점점 기온이 높아지다가 6월 말쯤부터 뭐 장마가 팍 오고 그다음에 본격적인 무더위 이게 통상 생각하는 여름으로의 진행 네.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여름이라는 게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다 보니까 제주에 먼저 장마가 왔어요. 6월 10일부터 제주는 장마가 시작됐고 7월 28일까지 총 49일 동안 지속이 됐는데 이것도 역대 관측 이래 최장 기간의 장마였고요. 남부와 중부까지는 그러니까 육지까지는 장마 전선이 잘 못 올라왔어요. 한 6월 말까지는 계속 제주만 오락가락하면서 비가 내려가지고 아마 육지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장마인가? 제주도는 비가 온다는데 그냥 비가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은 6월 24일부터 장마가 시작됐고요. 남부지방은 조금 일찍 끝나서 7월 31일까지 총 38일간 비가 왔고 이거는 뭐 기록을 깨거나 하진 않았고요. 중부지방은 6월 24일부터 8월 14일 현재까지도 장마가 지속되고 있고 8월 16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해서 54일간 지속되는 역대 최장의 장마가 될 것이다 라고 기상청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장마 기간이라고 하는데 8월 14일과 13일 이렇게 이틀간은 비가 안 왔거든요. 근데 왜 장마라고 하냐. 그 오락가락하면서 비를 내리는 장마 전선이 살짝 북쪽으로 올라가서 지금 우리나라에 비를 안 내리고 있다 뿐이지 전선이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장마라고 하는 거고 걔가 이제 다시 14일 오후부터 차츰차츰 밑으로 내려오면서 16일까지 비를 내릴 것이다 해서 16일까지 장마 기간. 이게 뭐 매일매일 비가 오더라도 막 소나기 구름이 비를 오늘도 내리고 내일도 내리고 한다고 장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밑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공기 거대한 덩어리랑 원래 버티고 있던 차가운 공기랑 마주치면서 그 맞부딪히는 면에 이렇게 길다랗게 이번에 보셨던 띠 모양 비구름대 있잖아요. 그렇게 길다랗게 생기는 게 이제 전선이거든요. 근데 그게 비를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제 뭐 보통은 뭐 보통 명사로는 정체전선인데 여름에 부르기로는 장마전선이라고 부르는 거고 근데 그 이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 커지는 한 여름이 되면은 이제 장마전선이 훅 위로 올라가서 탁 없어지는 건데 이게 확 커지기 전에 그 커질락 말락하는 초여름에 오락가락하면서 비를 계속 길게 내린다. 그 기간이 장마가 되는 거죠. 최근 몇 년간은 마른 장마다, 뭐 장마 같지 않은 장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한 최근 4, 5년간은 그랬었는데 올해 갑자기 이렇게 강수량이 여름에 많아지면서 좀 더 길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그리고 올해 4월까지만 해도 올해 장마가 이렇게 여름 비가 많이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올해 4월까지 우리나라 전체 강수량이 되게 적었어요. 4월을 강수량만 따져봤을 때 전국에 비가 내린 게 그 평년 수준의 10%인 지역도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다들 여름에 가뭄 드는 거 아니냐 했는데 약간 거꾸로 된 여름입니다.
작년에는 진짜 장마도 짧았고
맞아요.
근데 올해 막 코로나 때문에 이제 차들 안 다니고 하면서 날씨가 되게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공기도 맑고 황사 미세먼지도 비교적
맞아요.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막 장마가 오니까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아 드디어 이 약간 한반도 환경이 약간 정상 패턴으로 돌아오는 거 아니야 라고 초반에는 솔직히 생각했거든요. 장마가 돌아왔구나.
보통의 여름이구나.
이제 그렇죠. 계절감이 느껴진다까지 생각했는데 7월만 해도 이게 끝나질 않으니까
맞아, 맞아.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다.
맞아. 7월까지만 해도 보통 아 장마다 하는데 보통 8월은 타는 듯한 더위 이런
그러니까요.
기사를 쓸 시기인데
무더위 뭐 이런 건데
뭐 기상청도 보통은 뭐 7월 중순에 뭐 장마 기사 쓴다고 연락을 했을 때도 늘 아 뭐 장마는 보통 7월 말이면 다 끝나고 8월부터는 무더위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도 예측을 하지 못한 8월 중순 장마인 거죠. 지금
기사 막 보니까 우리나라 기상청이 하나도 안 맞으니까
맞아요.
막 다른 나라 뭐 기상청 사이트에서 날씨를 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막 이런 기사가
네,
있는데
네네.
다른 나라 기상청들은 그럼 잘 맞추고 있는 거가 전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뭐 큰 틀에서의 태풍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미국 기상청이 살짝 조금 더 과감하게 예측을 하고 우리나라는 약간 보수적으로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기상청 같은 경우는 태풍 시즌에 많이 언급을 하는 거고 노르웨이는 이번에 기온 예측이 뭐 하루가 맞았나 그래서 되게 확 화제가 되면서 네. 실검을 장악을 했는데 뭐 유럽 전체적으로 기상청의 예측이 나쁘지는 않은데 이게 오히려 세부 지역 예측이 워낙에 좀 어렵고 많이 틀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날씨 기사 쓸 때 그 3일짜리 단기 예보 말고 10일짜리 중기 예보를 보고 약간 경향을 파악을 하거든요. 오히려 그 10일짜리가 더 잘 맞았어요. 7월 중순 이후로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큰 틀에서 보는 그 외국 기상청 예보가 더 맞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중기 예보처럼. 저는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비가 이렇게 계속 많이 오다 보니까 지역마다 피해가 정말 심하잖아요.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정부가 뭐 몇몇 지역들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기도 했는데 어떤 지역들이 지금 특별재난지역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지원들을 받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좀 피해 상황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일단 지금 장마가 더해지면서 올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이 879mm 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역대 2위인데 1위는 2011년 942라고 해요. 그때도 꽤 비가 많이 내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올해는 근데 상반기 내내 비가 적었던 거에 비교하면 지금 장마 기간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역대 2위 수준의 강수량을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특별재난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이 대표적으로 경기 북부 지역이랑 저기 전남 지역이에요.
네네.
경기 북부 지역 같은 경우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 2일 사이 그 주말이었거든요. 그때 밤 사이에 비가 엄청나게 내리면서 뭐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이런 지역에서 물에 많이 잠겼고요. 그리고 8월 2일까지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면서 뭐 충북 지역에서 산사태가 좀 많이 나서 거기서도 좀 피해가 컸는데 그래서 8월 7일에 처음으로 발표된 특별재난지역이 경기도 안성, 강원도 철원, 충북 충주, 제천 음성, 충남 천안 아산 이렇게 일곱 곳이고요. 그리고 또 8월 7, 8일에는 밑으로 내려간 장마전선이 남부지방에 네. 비를 엄청나게 퍼부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뭐 뚝도 무너지고 댐 뭐 물 방류량 때문에도 피해가 있었고 해서 그래서 8월 13일에 좀 빠르게 발표를 했는데요. 전북 남원, 전남 구례 곡성, 담양, 화순, 함평, 영광, 장성, 나주시, 경남 하동 합천까지 11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를 했는데요. 수해라는 게 사실 저희는 최근에는 수해를 크게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네. 이게 수해 피해라는 게 되게 어릴 적에 뉴스에서만 봤던 이미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피해를 보니까 너무 좀 되게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 복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의의가 있고요. 주택이나 뭐 이번에 화개장터나 이런 데도
맞아요.
바로 장날 전이어서 물건을 엄청나게 쌓아놓은 상태에서 네. 물을 맞아가지고 모두가 피해가 엄청나다고 들었는데 그런 식의 생계수단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그런 재난지원금 구호 수준으로 지급이 될 거고요. 뭐 세금 같은 경우도 감면이 되거나 유예가 되는데 국세는 좀 유예가 되고 지방세는 감면, 국민연금은 예외를 시켜주고 건보료, 전기요금, 통신요금, 도시가스 이런 것도 좀 감면을 해준다고 해요.
근데 그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8월 초,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에 이제 그 폭우로 인한 피해 뉴스를 봤던 네. 것 같은데 장마는 7월 말에 끝났다고 하는데 네. 또 그 장마가 끝났다고 끝이 아니었네요.
네. 근데 그 장마 남부 지방에 영향을 주던 장마는 7월 31일로 끝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중부지방에만 있었는데 이거는 8월 7, 8일 그 밤에 잠깐
내려갔구나.
전선이 살짝 내려갔기 때문에 이것까지 하루를 포함해서 장마 기간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한 7, 8일 정도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장마 전선으로 인한 피해는 맞습니다.
그렇군요.
추가로 더 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아직 피해 집계가 계속 추가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로서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피해가 심한 지역 우선으로 발표를 했는데 뭐 집계를 해서 더 추가적인 피해가 좀 우려가 된다 싶은 지역이 있으면 추가로 발표를 할 수도 있다고 하고요. 지금 15, 16일에 또 경기 북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 거기는 이미 특별재난지역인데 또 비가 내릴 경우에 추가적으로 옆에 지역에도 피해가 혹시 있으면 뭐 특별재난지역으로 발표를 할 수도 있고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아유, 그러니까 더 큰 피해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참 예측을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그러니까 이번 장마는 기상청도 예측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죠. 장마 자체가 이렇게 길어지고 강수량이 많을 것이다를 아예 예측하지 못한 거라고 결과적으로는 볼 수가 있어요. 5월에 이제 여름 날씨, 6, 7, 8월 날씨를 전망하는 3개월치 전망을 내놓는데 그때는 그냥 통상적으로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폭염 절정이고 매우 더울 것이고 강수량은 적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얘기를 하기로는 장마는 좀 짧고 비는 적고 태풍은 적지는 않은 수준으로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장마가 짧다 비가 적다는 이미 두 개는 이미 틀렸잖아요.
네.
태풍은 뭐 작년 상황으로 좀 참고를 해보자면 10월까지도 계속 왔으니까 그거는 좀 10월까지 봐야 결과적으로 어떤지 알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평년 수준으로 오고 있고요. 기온을 보자면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에 폭염이 절정이라고 했는데 올해 7월 더우셨어요?
더운 게 막 찌는 듯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냥 습하고 짜증나는 더위지 막 너무 덥다
아, 진짜 역대급이다 이런 느낌은
더위 사냥 먹자 이런 더위 나네요.
더위 사냥 좋아하세요?
네. 네. 7월이 뭐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후반부에 좀 기온이 오르긴 했는데 서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아침에 나올 때 뭐 23도 이런 것도 많이 보셨을
아,
거고
맞아요.
낮에 제일 더운 시간의 날씨를 보면 28도 요 정도인 것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번에 기온 통계를 보면은 그 기상 관측 이래 사상 처음으로 6월보다 7월이 더 시원했거든요. 6월이 역대 가장 더운 6월이었고
아, 그랬구나.
7월이 엄청 시원해지는 바람에 두 개가 맞물리면서 기온이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상 기온도 기상청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한 부분이기는 합니다.
올해 그래서 에어컨이 생각보다 안 팔리고 제습기랑 건조기만 많이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빨래가 안 마르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너무 습해요. 저 사실은 빨래 계속 밀어두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너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가가지고
그러니까 장마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면서 빨래를 미루셨다면은 거의 한 달씩 못 하신 거 아니에요?
옷이 많은가 봐요. 그냥.
아, 네.
아니 그래도 요즘에 그 빨래방도 그렇게 잘 된다더라고요.
아, 맞아.
네네네.
건조기.
건조기 돌릴 수 있고.
혼자 사시는 분들 건조기 돌리러 많이 가요.
맞아. 공간이 좁으면 말리기도 너무 곤란하니까. 이 5월에 발표 여름 날씨 전망을 발표할 때 약간 실마리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 약하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북태평양 고기압이 약한 것과 맞물려서 뭐 다른 요인들이 좀 겹쳐져가지고 이번에 장마전선이 확 올라가지를 못하고 한반도에 지지부진하면서 오래 머무른 면이 있는데 가능성은 적지만 이럴 수도 있다라고 만약 혹시 요 정도의 가능성이라도 뭐 언급 내지는 귀뜸 정도라도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는데요. 그때는 뭐 이렇게까지 비가 올지는 또 몰랐겠죠.
근데 왜 예측을 못했을까요? 그리고 왜 이렇게 예측과 다르게 비가 많이 온 걸까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사실은 저는 문과생의 마인드로 생각해보자면 눈물을 흘릴래도 계속 물을 마셔야지 탈진 않고 눈물을 흘릴 텐데 대체 이 구름은 어디서 이렇게 두 달 내내 수증기를 공급받고 있는 걸까도 궁금했어요.
그럼 이번 장마의 그 전체적인 원리를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밑에 따뜻한 공기랑 위에 차가운 공기가 만난다. 그래서 장마전선에서 비를 내린다라는 거가 기본이고 이영 기자가 말씀하셨던 어디서 물을 이렇게 받는 거냐라는 거는 한 7월 중순부터 우리나라로 계속해서 남풍이 불어들어오고 있어요. 우리나라 남쪽에는 다 바다잖아요. 바다에서 계속 따뜻한 수증기가 계속 들어오고는 있어요. 이제 그 수증기가 어디에서 뭉쳐서 구름이 돼서 비를 내리느냐의 문제인데 이제 그 어디가 전선이 된 거고 그럼 이 전선이 왜 확 못 올라가고 지지부진하면서 오래 머물렀냐는 아까 말씀드렸던 북태평양 고기압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좀 약해서 올라가지 못한 것도 있지만 위에 버티고 있는 찬 공기 덩어리가 좀 강했어요. 평소보다. 이게 왜 강했냐가 북극이 따뜻해진 게 도미노 현상으로 착착착 여러 가지 효과를 거쳐서 결국 우리나라 위쪽에 있는 찬 공기가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와서 버티고 있게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북극이 따뜻해졌는데 왜 찬 공기가 우리나라로 오냐. 네. 이게 앞뒤가 맞지 않아 맞아요.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물어보길래 아는 척하면서 방송 준비 조금 했으니까 설명을 하다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미안하다. 내가 저기 방송 마치고 맞아 설명해줄게 했어요.
맞아요. 근데 북극이 따뜻해지면 북극이 따뜻해져봤자 밑에 공기보다는 차갑거든요. 근데 따뜻한 공기는 부피가 커져요. 그래서 북극 위에 있는 공기가 원래 차가웠던 것보다는 덜 차가워서 네. 그걸 따뜻하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 비교적.
네. 원래 북극이 예를 들어서 뭐 영하 뭐 10도라면 이번엔 뭐 영하 3도까지밖에 안 됐다라고 한다면 북극이 요맘때에 차지했어야 할 공기 덩어리의 크기보다 조금 더 아직 큰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북극의 큰 상태의 공기 덩어리가 이게 밑에 공기들을 밀어내면서 찬 기운을 북극보다 아래쪽 지방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북극이 덜 차가워서.
북극이 덜 차가워가지고 지금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맞아요.
있는 거지.
그리고 그거랑 또 하나가 있는데 여름에는 밑에 지방이 다 따뜻해지잖아요.
네.
네.
지구가 이렇게 원형 구 공 모양인데 공 모양의 뚱뚱한 부분들이 다 뜨끈뜨끈하게 달아오르잖아요.
네.
아, 네.
테두리가. 근데 그러면은 이 뜨끈뜨끈한 공기가 이렇게 북극과 남극 지방의 차가운 공기를 탁 가두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은 얘네들 사이에 또 약간 경계선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 사이로 바람이 쌩쌩 불면서 찬 공기를 극지방에 가둬놔요. 원래는 여름에.
아, 밑으로 못 내려오고.
네. 아, 네네네.
여름에 극지방의 찬 공기가 그 뱅뱅 도는 기류에 갇혀가지고 밑으로 못 내려오기 때문에 밑에서는 그냥 뜨거운 공기만 놀면서 전 지구를 덥게 만드는 건데 올해는 요 뱅뱅 도는 가두는 바람이 약해졌어요. 왜냐면은 요 밑에 있는 뜨거운 공기도 약해지고 위에 차가운 공기는 살짝 세지고 하니까 이게 균형이 무너져서 약간 구불구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틈새로 이렇게 찬 공기가 비집고 내려오고 반대로 시베리아 쪽에서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비집고 올라가서 고온 현상을 만들고 이런 들쑥날쑥한 날씨를 세계 곳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일자로 좀 구간이 분할이 되던 게 지금은
맞아요.
약간 태극 문양으로
맞아요,
그런 들쑥날쑥한 느낌이네요.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맞아요. 아무튼 이런 기본적인 큰 공기의 흐름 자체가 약간 올해는 왜곡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 여름에는 북극에
찬 공기가 갇혀 있어야 되는데
갇혀 있고 그 저기 뚱뚱한 부분은 뚱뚱한 부분대로
활활 타야
자체적으로
되는데.
활활 타고 그 사이에는 그게 제트기류인가요?
네, 맞아요.
막 쌩쌩 우리나라 정도 위도 정도 되게
우리나라보다 좀 더 위에.
조금 더 위에.
네,
거기는
몽골, 러시아 정도.
이제 막 제트기류가 불구해야 정상인데 밸런스가 다 깨졌다.
네. 밸런스가 다 깨졌다. 북극의 온도가 극지방의 온도가 오르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맞아요.
가생이에
흘러내린
있는
거예요.
이 차가운 공기들이 또 엄청 세지고.
네, 네.
그리고 남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은 확 치고 올라올 정도로 세지 않아서
찬 공기다가 뜨뜻한 공기가 다 한반도 위에서 오락가락하게
오락가락
됐다.
더 올라가지 못하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 기상청 설명 자료나 이런 걸 보면 그림은 되게 잘 나와 있는데 참 그 그림을 참고하시면은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을까.
김정은 기자 기사에도 그런 그림이 있죠.
있어요. 있어요.
네.
그 링크를 주시면 같이 걸어볼게요.
네. 제가 이 그림을 그려드릴까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극지방의 온도가 오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날씨를 기후위기의 징후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온라인에서는 이미 해시태그로 뭐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위기입니다. 뭐 이런 게 등장하기도 하고 김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저의 생각도 저의 생각이고 뭐 많은 전문가분들도 그렇고 지금의 이 이상한 날씨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위기 수준의 변화가 아니라면 이걸 설명할 요인이 없다라는 게 공통적인 분석이에요. 기후라는 것 자체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짧은 시간에 이렇게 하나 가지고 기후가 변했어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긴 시간을 봐야 이렇다라고 정답을 내릴 수 있는 건데 요즘은 이제 너무 많은 변화들이 빠르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것들을 짧은 시간 동안 봤음에도 이거는 기후위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네 라고 다들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근데 시베리아 산불 얘기도 요즘 또 장마 얘기를 하면서 심심찮게 들리는데 아마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장마가 오는 것 같고 다른 나라도 각자의 사정들로 뭔가 이상 기후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올해 초에 생각해 보면 우리 방송 만들었던 뭐 호주 산불도 그렇고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 이상 기후 현상들은 어떤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까요?
일단 뭐 최근에 일본 폭염 들어보셨겠지만 거기는 뭐 38도, 40도를 쉽게 웃돌고 있는데 네. 그거는 물론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권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통상보다 너무 높은 기온이라서 이것도 뭐 기후 변화에 한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많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올해 상반기에 많이들 충격을 받으셨던 뉴스는 시베리아의 기온이 너무 높다라는 거였는데 지금 이제 세계기상기구에서 통계를 내봤어요. 1월부터 6월까지 시베리아의 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5도가 높았대요. 근데 그중에서 6월만 따로 떼서 보면 10도 이상 높았다라고 하는 거고 이 중에서 최고 기온을 찍은 날은 러시아의 베르호얀스크라는 지역에서 6월 20일에 38도를 찍은 거라고 합니다. 사람 체온이죠. 사람 체온보다 더 높아요. 이거 열나는 수준으로.
시베리아가 38도가 나올 수도 있는 그러니까요. 거라는 걸 저는 네. 처음 알았어요.
원래 여름엔 더운 데인가요? 시베리아.
시베리아 하면
국방군데.
네.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래도 시베리아도 북방국인 북방부라서 여름이긴 한데 그래도 38도는 그 위도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기온이긴 하죠. 그리고 그 영향으로 시베리아는 워낙 건조한 지역이다 보니 7월 22일까지 러시아 정부가 집계한 거에 따르면은 시베리아 전역에서 188건의 산불이 났다고 합니다. 이걸로 뭐 진짜 산림 피해도 좀 꽤나 크고 그렇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우리나라의 그 장마를 길게 만들었던 그 원인과 똑같은 원인으로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 그 북극의 공기를 가두는 바람, 뺑글뺑글 네. 도는 바람이 네. 약간 약해지면서 우리나라로 찬 바람이 비집고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가 뺑글뺑글 도는 애가 조금 약해지면 약간 꾸불꾸불하게 되거든요. 그 꾸불꾸불해진 틈으로 이 시베리아 지역에서는 밑에 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쇽 비집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지역에 엄청나게 따뜻한 기온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이 시베리아가 따뜻해지면서 또 북극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게 북극에 있는 빙하를 녹여요. 빙하를 녹이면 북극이 더 따뜻해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상황이 악화되네요. 네. 악순환이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진짜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 북극 같은 경우는 사실 극지방에 있기 때문에 세계 모든 구역으로 공기가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북극의 변화는 사실 세계 모든 구역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북반구 지역의 이상기상 현상의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균형이 다 깨진 것 같아요. 밸붕 같아요. 네, 진짜 밸런스 붕괴. 네. 그래서 이런 뭐 기후 변화 관련한 이야기를 사실은 김정현 기자가 나올 때마다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그러게요.
혹시 좀 기후 변화 관련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가 듣고 싶으시다면은 김정현 기자와 이제 했던 방송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번 뭐 가을이나 겨울이나 혹은 내년 여름이나 이런 같은 패턴이 이어질지 아니면 어떤 날씨들이 이어질지 좀 뭐가 있나요?
지금 약간 코앞에 장마도 못 맞추는데 그 긴 시간을 내다볼 수 있을까 싶기는 하고요.
아니 그러면 그거는 궁금해요. 올해는 무더위 없이 이렇게 정말 여름이 가는 걸까?
그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36도를 지금 쉽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너무 또 서울 남부는, 생각했구나.
네, 남부는 폭염이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번에 7월이 너무 시원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부지방을 덮고 있는 패턴을 보면 저 기온이 쉽게 식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9월까지도 되게 더웠잖아요. 10월까지도. 네. 그래서 올해도 기상청이 9월까지도 엄청 더울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던 게 있는데 아마 그거는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저는. 왜냐하면 이게 뒤늦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올라왔는데 이게 다시 내려가려면 위에서 차가운 게 내려오거나 얘가 스스로 약해지거나 해야 되는데 지금 기온이 엄청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고 그 전에도 이 아래쪽은 기온이 되게 높았고 수온도 되게 높았거든요. 그래서 물이 한번 데워지면 잘 안 식듯이 공기보다는 식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북극의 빙하를 지켜야 되는 거네요.
북극의 빙하가 녹으면 북극이 더워지고 이런 이상기상 현상을 더 촉발하는 도미노의 첫 도미나가 되는 거죠.
아까도 김정현 기자가 그 질문에 딱 처음 얘기했던 게 진짜 예측을 할 수가 없다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되게 참 무서운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이게 사실 예측 불가능성이 되게 무서운 거잖아요. 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예측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사실 전남 지역에 물 피해가 났던 게 댐 방류와 조금 관련이 있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 결정한 수공의 설명을 들으면 나름의 이유는 있기는 해요. 그 가뭄에 대비해서 물을 저장해두는 게 댐인데 네. 이거를 비가 오기 전에 확 미리 빼버리면 되지 않았었냐라는 지적도 있는데 뭐 일견 타당한 지적인데 다만 그렇게 뺐을 때 비가 안 왔다. 그렇다면 8, 9월을 어떻게 견딜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수공 입장에서는. 그래서 물을 어느 정도 채워놓고는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에 용담댐 같은 경우가 좀 댐 위로 역류를 해가지고 물이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 정도까지 비가 많이 올지 몰랐기 때문에 사실 네. 생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래서 원래의 강수량 원래의 강수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댐 운영 방식도 사실 이 예측 불가능성에 조금 더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얘기가 이번에 많이 나왔고요.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명피해도 사실 처음에 난 네. 거거든요. 산사태로. 그때 8월 초에 중부지방에 폭우가 왔을 때 당시에는 서울 경기 지역에만 폭우가 올 거다라고 예보가 됐는데 이게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아요. 근데 지역으로는 충북 지역이었던 곳에도 폭우가 퍼부으면서 거기서 산사태가 난 건데 경기 남부나 충북 북부나 지리적으로는 대동소이한데 대응하는 지자체 입장에서는 충북에는 호우특보가 아니니까 라고 약간 방심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도 알람이나 뭐 경각심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폭우를 맞으니까 산사태에 무방비로 노출이 됐던 거고 그래서 그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결국은 피해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참 예측 불가능함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리기도 하고
불가능에 가깝고 사실 그래서 이렇게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기상현상들의 특징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예요. 그래서 올해의 패턴을 보면 앞으로 이런 날씨가 계속 여름마다 장마가 이렇게 길게 올까? 뭐 여름마다 좀 덜 더울까? 뭐 태풍이 많이 올까? 이런 의문들이 당연히 모두들 드시겠지만 모른다가 지금으로서는 기본에 깔려있는 게 모른다고 그 모르지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걸로 최선을 다해서 예측을 해보자면 이 정도다 인 것 같고 틀릴 가능성이 언제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불안한 거죠, 사실. 이 기상 예측이나 뭐 날씨 예측, 기후 예측 이런 것도 다 과학이잖아요. 그거는 자연에 적응 내지는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데이터를 축적하고 분석하는 거를 축적하고 해서 아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다 하고 딱 만들어 놓은 건데 지금까지 자연이 꾸준히 만들던 현상의 패턴 자체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바뀌어버려서 기존에 우리가 그 패턴을 기반으로 만들어놨던 해석 틀 지금의 과학으로는 예측을 돌려봤자 다 틀릴 거다라는 게 과학자들의 암울한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재료가 뭐 A라는 재료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기계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갑자기 재료가 막 B, C, D가 들어와요. 다 바뀌었으면 기계 프로세스도 사실 다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를 바꾸는 사이에도 재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기에 적응할 시간도 없이 이걸 적응하는 동안에도 불량품이 나오고 적응한 뒤에 보면은 또 다른 재료가 들어와서 또 불량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자연이 지금 기후변화로 변하는 속도를 인간이 따라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지금 뭐 기후나 과학 하시는 분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속도를 줄이자라고 하는 게 뭐 탄소를 줄이자, 온도 상승을 줄이자라고 하는 걸로 이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번에 물 난리가 되게 직관적이고 뚜렷하게 피해가 보이니까 사람들이 아 이게 날씨가 변하는 게 보통 변하는 게 아닌데 이거는 날씨만 변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로 기후가 변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를 확 느끼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입으면서 느껴야 하는 거는 진짜 불행한 일인데 그런 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번 장마와 물 피해를 보면서 모든 분들이 아 기후가 변하는 게 실생활에 직접적인 큰 피해를 오는구나 라고 좀 체감을 하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지금 이상기후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세계 각국에 그런 이상기후가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좀 이런 이상기후에 대해서 어떤 대처들을 좀 세우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영국이 되게 빠르게 준비를 해왔더라고요. 2004년에 16년 전인데 이미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맞춰서 홍수 피해 예측을 한 보고서가 있어요. 영국은 워낙에 비가 오락가락 많이 하고 섬나라이기 때문에 기상 관측 기술이 발달한 나라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정확도는 떨어진다고 해요. 워낙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근데 어쨌든 거기의 기술로 그 미래의 홍수에 대한 예측을 한 보고서가 있는데 그렇게 보고서를 2004년부터 만들고 준비를 했음에도 그들이 생각했던 그 시나리오보다 더 빨리 그 대홍수 피해가 2014년 1월에 온 거예요. 보통 때 내리던 비의 3배 수준의 비가 퍼부어서 전국에 뭐 강 유역이 많이 물에 잠기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정부기관에서 사실 커버할 수 있는 피해 규모가 아니다라는 판단이 들었는지 민간 보험사에서 이제 비 피해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보험을 만들기도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이런 비 피해 대비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에 기후변화 대응이 약간 금융권의 돈 흐름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영국이 워낙 금융 선진국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탄소 사업에 돈을 많이 투자하는 기업에는 투자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식의 금융, 녹색 금융이 영국에서 가장 많이 빨리 발달을 했고요. 생각보다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북미 지역은 기후위기 대응에 그렇게 발빠르진 않아요. 요즘 느끼기에도 뭐 그러시겠지만 연방제에다 보니까 이게 각 주마다 분위기도 너무 다르고 각 주지사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대응이 너무 다르고 약간 중구난방인 면이 있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민간에서 주로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목소리를 많이 내는 편이에요.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에 대해서 소송도 민간에서 많이 제기를 하고 석탄발전 사업자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책임이 있다라는 소송도 미국에서 여러 건 진행이 되고 있고 민간 위주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기후위기다라고 했을 때 사실 원헬스 프로젝트 우리가 할 때까지만 해도 이 기후위기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확 와닿게 맞아요. 느끼진 않았잖아요. 올해 여름이 유난히 덥네. 뭐 올해 겨울은 별로 춥지 않네. 뭐 이 정도로 이게 기후 위기인가? 이 정도로만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정말 가시적으로 탁 이런 날씨가 벌어지고 이게 기후 위기와 연관이 돼 있구나라는 거를 좀 직접적으로 확 와닿게 된 많은 분들이 저뿐만이 아니라 맞아요. 많은 분들이 와닿게 된 게 이번 날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기상청조차도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예측이 어렵다라고 시인을 하는 마당에 모든 걸 처음부터 새로 써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장 한 달 정도 날씨 전망만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지금 뭐 반팔을 슬슬 한번 빤 거는 넣어야 되는 건지 가을옷을 꺼내야 되는 건지 우산도 계속 갖고 다녀야 되는 건지
근데 기본적으로 8월이랑 9월 초까지는 그 뜨거운 공기 덩어리가 약간 지배적이기 때문에 반팔을 넣기는 너무 이른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뭐 가끔 소나기가 온다고는 하는데 저 요즘은 늘 비가 오든 안 오든 늘 우산을 들고 다녔는데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냥 폭염 대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끔 오는 태풍과.
알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김정현 기자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좋은 소식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이면
좋은데.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김정현 환경 기자와 함께 최근 날씨와 기후 위기와의 연결고리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하네요.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방송은 듣동라와 국제구호개발 NGO Save the Children과 함께하는 광고 방송입니다. 이번 방송은요, 저희가 지난 6월에 또 이제 제가 했던 사회보는 상지 코너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방송이 나가고 나서 Save the Children에서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Save the Children은 오래전부터 학대 아동을 지원하고 이 자녀 체벌에 반대하는 다양한 캠페인을 벌여온 NGO인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 아동학대 문제를 둘러싼 주요 논의들을 공유하고 아동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싶다고 하셔서 해서 오늘 이렇게 또 자리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하는 방송은 오늘과 다음 주 이렇게 총 2회에 걸쳐서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민법 915조에 명시된 부모 징계권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부모 징계권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를 징계할 수 있는 권리, 이걸 뜻하는데요. 아동학대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계속 보도되면서 이 부모 징계권을 법 조항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지난번 아동학대 관련 방송에서도 홍상진 기자가 이 지적을 언급했었는데 오늘 나오는 분은 어떤 분이시죠?
네, 오늘 나오는 분은 학대 피해 아동의 소송을 지원하고 법정에서 실제 아동학대 사건을 이제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단법인 두루의 강정은 변호사님이신데요. 그냥 바로 한번 쓱 한번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대환영입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그 여기 자기소개를 조금 한마디.
네. 아, 네네. 네. 저는 사단법인 두루라는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정은 변호사고요. 사단법인 두루는 비영리 전업으로 활동하는 공익 변호사 단체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시민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현재 11명의 변호사가 아동, 장애, 사회적, 경제, 국제인권을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만 명이 넘는 변호사 중에서 이런 공익 변호사는 100명 남짓인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아동 청소년 영역 쪽에서 이제 주로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을 예로 들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네. 이제 Save the Children과 같은 곳과 이제 시민단체와 협력해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송이나 자문 상담 그리고 이제 징계권 이번에 하는 법 개정과 같은 이제 법을 바꾸는 운동 그리고 이제 국제아동 인권 협약 같이 국제 인권 기구를 활용한 국제 연대 활동이랑 이제 연구와 모니터링 같은 일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소송을 지원하면서 아동 관련 소송을 지원하면서 법정에서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늘 이제 보시겠네요.
네, 보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아동학대 사건이 이제 연이어 이제 발생을 하면서 보도가 됐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인데요. 제가 먼저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님한테 제가 먼저 케이스들을 좀 받은 게 있어요. 네. 몇 개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현 기자는 다음 네. 케이스가 아동학대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이제 맞춰보시면 되는 시간입니다.
네.
제가 먼저 케이스 하나 알려드릴게요.
근데 왠지 다 해당되는 거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이건 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왠지 답정너일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네, 드려볼게요. 네, 3살인 딸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를 들어 때릴 듯이 딸에게 죽여버린다라고 말한 아버지 A씨. 그는 딸의 몸에 직접적으로 해를 가하진 않았지만요. 어떤 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경우엔 아동학대에 해당이 될까요?
저는 솔직히 법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지 못하니까 그냥 제 그냥 주관적인 생각으로는 그건 아동학대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럼 제가 두 번째 사례 또 말씀드릴게요.
네.
딸을 출산을 했어요, B씨가. 근데 B씨는 딸을 출산한 지 2년 8개월이 넘도록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동학대에 해당이 될까요?
이건 좀 어렵네요. 아동학대 뭔가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그걸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을까? 약간 좀 헷갈리는데.
그렇죠. 약간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가 정확히 어디까지인지 네, 약간 맞아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헷갈리는 것 같긴 한데 변호사님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둘 다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고요. 이제 첫째 사례는 사실 징계권을 직접적으로 판단한 사안인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3살인 딸의 이제 인격 성장에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당한 교양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려워서 형법상 협박죄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2014년에 개정이 됐고 이 판례는 대법원에서 2002년에 있던 판례여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례는 사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게 아동학대일까? 좀 애매한 네. 부분이 있는데 아동학대이다라고 판단한 부분입니다. 이제 출생신고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해당 판례에서 법원은 출생신고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제 이제 공적인 서비스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요소이다. 아동 권리의 기본이고 아동의 정체성과 존재를 인정하여 사회적 의미 인간으로 겪는 첫 관문이기 때문에 출생신고는 아동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이거를 침해하는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이런 판단을 내린 사안입니다.
그냥 딱 들었을 때 생각하는 것과는 또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구나 싶은데 그러면 현행법상 아동학대의 정의는 뭔가요? 그리고 또 다른 아동학대 유형들은 또 알아둘 만한 유형들이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한데
네. 아동학대는 사실 아동에 대한 폭력입니다. 그 1991년에 저희가 비준을 함으로써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는 이제 모든 폭력으로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 그리고 그러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내법상 아동학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법에서는 성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 가혹행위라는 것,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유기와 방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 범죄 등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와 아동학대 관련 범죄도 정의하고 있는데요. 아동학대 범죄란 이제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아까 징계권 첫 번째 사례와 같은 협박도 네. 해당이 되고 상해와 폭행, 유기와 학대, 체포 감금, 약취 유인, 인신 매매, 강간 주행, 명예, 주거 침입, 권리 행사 방해, 사기와 공갈, 송괴, 그리고 아동학대 치사와 아동학대 중상해 등을 말하고요. 아동학대 관련 범죄는 이러한 아동학대 범죄에 아동학대에 대한 이제 살인죄까지 포함하는 가장 큰 범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학대라는 것이 굉장히 좀 저는 이제 아동학대라고 했을 때는 이제 체벌의 문제 좀 물리적인 체벌의 문제만 떠올렸었는데 사실 굉장히 좀 많은 거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또 그때 방송을 하면서 알아보기로는 아동학대의 가해자 80% 이상이 보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라는 통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민법 제915조에 명시된 아까 계속 말씀하셨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부모 징계권을 삭제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이번에 높아졌는데 이 민법 제915조를 보면 뭐라고 명시가 돼 있냐면요.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되게 단순한 조항인 것 같기도 해요. 뭐랄까 그냥 부모가 자식을 징계할 수 있다. 교육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 조항이 정확히 어떤 의미를 담고 있길래 이렇게 법조계나 아니면 아동학대 관련 이 단체분들이 지적하시는 건지 좀 더 듣고 싶어요.
네. 이렇게 봤을 때는 굉장히 추상적으로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징계권은 사실 아동에게 행사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되는 의미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동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신체의 자유, 인격권, 행복추구권에 가진 기본권의 주체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동권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법적인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징계권이 그렇게 작동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훈육과 징계, 체벌, 학대의 경계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면서 징계권이 아동에게 행사하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이 되어 왔고 징계권은 친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보호, 교양한다는 명목으로 필요할 때 이렇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부모한테는 어쨌든 아이가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을 때 적절한 방법으로 훈육을 해야 할 책임도 있기는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징계권이 삭제되면 뭐 부모가 자식을 교육시키는데 제약이 생긴다.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하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징계권이 사라진다고 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게 친권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징계권이라는 이제 아동에게 가한 이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철폐하자, 없애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징계권이 사라지더라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인 친권은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의무와 책임을 지는 거지 사실 훈육 징계할 권리라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이런 관점으로 징계권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친권이라는 개념도 약간 저한테 너무 모호해서 뭔가 징계권, 친권 이게 일단 뭔지 분명한 선이 분명하게 그려지질 않으니까 이런 생각을 저도 조금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아이의 의지와 다르게 훈육을 해야 하는 게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일견 이해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징계권은 친권의 일종이고 친권은 이제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고 이제 양육하면서 이제 행사할 수 있는 이제 권한으로 이제 민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친권이면 친권이라고 이제 그 규정이 되면서 이게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리고 그 자녀는 그 권리의 대상인 것처럼 이제 보이는 그 관점을 바꾸자. 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징계권이 없어진다고 해서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의무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친권의 속성은 그러한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이제 그 자녀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또 이제 이 징계권 이야기를 할 때 되게 많이 궁금했던 게 이 징계권 조항으로 실제로 그런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해 부모가 면죄부를 받는 경우도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 조항이 그동안 실제 재판에 좀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 좀 들려주세요.
네. 이게 사실 징계권은 민법이어서 사인간에 관련된 법에 관련된 거고 아동학대 사실 형법 과 관련된 문제여서 실제 아동학대 범죄 사건에서 이제 징계권이 이렇게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징계권은 사실 판례에서 훈육의 이름으로 바꾸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학대 범죄를 저지른 보호자는 훈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체벌을 했다. 이제 이런 주장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러한 학대 행위자, 그러니까 이제 그 학대를 한 그 부모의 이제 징계 내지 훈육의 의도와 목적을 정당한 행위로 범죄 행위의 이제 위법성이 없어지는 조각되는 사정 그리고 신체적 학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리고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고려되어서 이제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게 징계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로 결정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약간 좀 참작이 된다거나.
그렇죠. 네네. 그거를 판단하는 논리의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게 뭐 실제로 뭐 법원 판결문에 뭐 민법 915조 징계권에 의해 뭐 이런 게 참작이나 이런 게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이게 법의 영역이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과 이제 공법인 이제 형법의 영역이어서 딱 정확하게 징계권 때문에 무죄다라고 하진 않지만 그 논리의 근저와 이제 학대를 하는 부모, 학대 행위자가 이제 주장을 할 때 이제 훈육을 주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고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가 참 사회적으로는 복잡한 것들이 많이 엮여있는 관계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사회가 법으로 명시한 것은 아동도 어른과 똑같은 권리가 있고 네. 어른들끼리의 어떤 서로에게 피해를 입히는 상황 뭐 비슷한 상황이 부모 자식이라고 해도 아동에게도 똑같이 그런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고 어른이 해야 할 일은 아이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채찍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보호해주고 책임지는 것이라고 법이 얘기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네요.
네네,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그러면 징계권이 삭제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뭔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모호한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자녀가 이제 부모를 학대로 고소고발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많은 분들이 실제로
징계권이 사라질 때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이런 주장을 또 하시기도 하죠.
네. 근데 자녀가 부모를 학대로 고소 고발하는 경우 이 질문 자체를 저는 좀 곱씹어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학대로 고소 고발하는 게 왜 문제일까? 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자녀가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았으면 그거는 학대로서의 피해자고 학대에 대한 권리를 구제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것 자체가 과연 문제일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제 학대 현장에서는 사실 피해 아동은 부모를 학대로 보통 신고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아 어떻게 아빠 엄마를 신고해 엄마 아빠도 나한테 힘들어서 그런 거겠지라는 생각으로 보통은 신고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 밖으로 탈출한 청소년들이 보통 이제 쉼터에서 이런 청소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학대 피해자로서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대 피해자로 이제 증명이 돼야 여러 가지 자원들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사실 학대 범죄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잖아요. 이제 부모나 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일어난 범죄이기 때문에 목격자가 없고 유일한 피해의 증거가 내 이야기, 내 진술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로 증명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학대를 증명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2차, 3차 피해를 이제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분리 조치를 만약에 받는다. 라고 이제 심각한 학대가 발생을 해서 분리 조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삶의 터전에서 분리되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를 그 집에서 분리해서 시설로 보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피아동은 그동안 살던 학교, 집, 친구로부터 강제로 분리돼서 시설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징계권이 없어진다고 자녀가 부모를 학대로 신고하는 경우가 확 늘어날까요? 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그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 정말 고소 고발을 한다고 해도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일 것인데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없어질 수도 있다는 마음을 먹고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렇네요.
맞아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민법 제915조 이 부모 징계권을 삭제한다고 해도 실제 재판장에서 아주 크게 달라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뭐 그렇다고 아동학대가 확 줄지도 않을 것이고 이 조항이 그동안 재판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이게 뭐 판결문에 뭐 명시되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참작이 되는 그런 약간 판결문에 명시돼서 참작이 되는 그런 경우도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징계권을 삭제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회적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징계권은 왜 꼭 삭제돼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네. 사실 징계권 삭제로 학대 현장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징계권은 학대가 일어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 징계권 삭제로 학대 현장이 바뀌지 않는다고 징계권 삭제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다른 논리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징계권 삭제가 정말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런 학대 시스템 이런 학대가 왜 발생하는지 이 시스템에 대한 조직적인 진단과 정비가 같이 논의되어야 하고요. 결국엔 이 아동들이 아동 청소년들 돌아갈 곳은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대가 왜 발생했는지 그 학대가 발생한 그 원인을 잘 들여다보면 그 가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 아동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국가의 책임도 반드시 같이 논의가 되어야 이 징계권 삭제가 이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아동의 체벌을 금지한 국가들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아동 체벌을 법적으로 금지한 국가들은 그 결과 뭐 아동학대 사고율이 감소했다든지 그런 효과를 실제로 보고 있나요?
네, 그 Save the Children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으로 60개의 국가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979년 가정에서의 체벌을 금지한 국가입니다. 가장 오랫동안 체벌을 금지한 국가인데요. 2010년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에는 45%의 국민이 체벌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93%가 체벌한다라고 해서 생각과 행동 간의 이런 차이가 컸다면 2010년에는 체벌을 허용하는 비율과 실제로 체벌하는 비율이 10%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뉴질랜드의 경우에도 2007년에 체벌 금지를 법제화했는데요. 그 이후 인식 변화를 살펴봤을 때 부모에게 체벌을 허용해도 된다는 비율이 1981년에는 90% 이상이었지만 2008년에는 58%, 2013년에는 40%로 급감했다고 합니다. 핀란드의 경우에서도 1983년에 체벌 금지 법제화 이후 20년 동안 부모로부터 경미한 체벌을 경험했다라는 비율이 72%에서 8%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부모 징계권이 폐지된다고 하면 제일 기대할 수 있는 어떤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아동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징계권 폐지로 이제 친권에 대한 시각을 바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동 또한 이제 기본권 권리를 가진 주체고 부모는 이러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이제 최우선적으로 실천하는 의무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권한과 권리를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을 지는 사람이다. 그리고 아동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정당화될 수 없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이나 사회적 뭐 합의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징계권 사실 이걸 국회에 가져가면 아무도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그 포용국가 아동 정책에서 징계권이 이제 언급이 되면서 이렇게 물망에 오르게 됐는데 그러기 전에는 다 국회의원도 이거 너무 논쟁적이어서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는 의원실 찾기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변화가 네. 그것은 역시 폭력이었고 어떤 형태로도의 폭력이었고 그거를 이제 그 바로잡는 과정 그리고 이게 좀 우리나라가 또 이런 전통적인 그런 윤리상 가정은 좀 특별하다.
그렇죠. 네. 맞아요.
이런 생각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나 사회적 합의에도 사실 아동에게 이런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징계권이 필요하세요? 체벌이 필요하세요? 하면은 보통 부모에게 물어보거나
그렇네요.
성인에게 물어보지 아동에게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우린 아동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당장 현장에 있는 아동에게 징계권이 필요하세요? 체벌이 필요하세요? 라고 묻는 여론은 저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합의와 국민 여론에 아동은 있는가? 청소년이 있는가?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동폭력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런 가정폭력이라는 문제는 이 가정 안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징계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했을 때 가정에 그걸 침해하는 것처럼 느끼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 왜 나라에서 징계권을 삭제하고 왜 이 가족의 그런 거를 왜 침해? 약간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긴 있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가정은 특별하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동학대의 80%가 이제 가정, 부모한테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바꿔서 예를 들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하는 체벌은 허용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또 아니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학교와 가정은 뭐가 다를까? 아동이 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똑같은데 왜 다를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제는 정말 가정은 특별하지 않다. 가정에서 어떻든 폭력이 일어났을 때는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가정은 또 무조건 처벌만 해서는 안 되고 그 가정이 결국엔 잘 아동이 양육되고 아동이 잘 클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동학대 사건도 발생을 하면 그러니까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일반 형법과 달리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그런 학대를 하는 가해 부모, 가해 행위자들에게 다시 그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해 부모들한테 이제 상담을 한다든지 네. 이런 조치들을 하거든요. 근데 과연 그런 부모님들이 학대를 한 부모님들이 몇 번 상담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과연 변할까? 학대를 하지 않을까?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관점을 넓혀서 그 가정에게 정말 확실하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그 가정을 들여다보면 학대를 하게 된 원인들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개인의 탓으로 보지 말고 이젠 정말 국가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국가가 가정에게 할 수 있는 책임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부모 징계권의 문제는 좀 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 같아요. 이 징계권이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에 뭐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죠, 사실은.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징계권이 삭제됐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우리 일반 그 대중 시민들이 좀 보게 된다면은 이 부모와 그 아동의 그 관계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오늘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드네요. 변호사님 오늘 진짜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어떠셨나요? 녹음?
네. 이렇게 녹음하는 게 저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떨렸는데 또 기자님께서 편안하게 해주셔서 즐겁게 잘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법 915조에 명시된 부모 징계권에 대한 설명과 이 징계권이 왜 문제가 되는지, 징계권 폐지가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를 낳게 될 것인지를 들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요, 부모가 체벌 없이, 그렇다면 부모가 체벌 없이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약간 실전 편이랄까요? 네, 아마 많은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주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세이브 더 칠드런과 함께하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럼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듣똑라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